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인 오늘은 노안본당 고근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로가 청취자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라납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4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늘 그렇듯 묵은 해를 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며 세웠던 다짐들이나 계획들은 아직 무탈하신지요. 아무쪼록 하루하루 회심하며 하나하나 변심하지 말고 완수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두 기둥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망설임 없이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를 뽑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뽑힌 사도는 아니지만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절반에 가까운 책을 집필한 저자이며 초대교회를 전 세계로 확장한 1등 공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당대 유다 사회 안에서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앞길이 창창하던 열성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다인 가운데 유다인, 바리사이파 사람 가운데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테파노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열심히 동조하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원로들은 자신들의 뒤를 이을 후계인으로 눈여겨봤을 것이고 대중들 또한 바오로에게서 자신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큰 지도자로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엉뚱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다인들 중 바오로를 선택하셨을까?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이기에 그 공동체의 충격과 와이를 위해서? 역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보다 열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뽑는 게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바오로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의 막막함 속을 헤매이다. 저의 발길을 멈추게 한 한순간에 소박한 도노가 있었으니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오로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복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은 11명의 사도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사명이었으니 부활의 관점에서 바오로의 부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살아가면서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산다 합니다. 고정된 시선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편견과 무지의 소치로 행해지는 오류들이 그러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완고함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결국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자신이 파놓은 함정과 무덤에 빠져들거나 묻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자기 나라를 세우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늘 함께 숨쉬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장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흑과 백, 자와 우, 삶과 죽음, 육체와 영혼, 나와 너, 부자와 거지, 주교와 사제, 사제와 신자 등등의 이분법적 인간의 사고를 갈아엎는 것, 즉 오늘 복음에서 믿는 이들은 모든 만물과 융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얽매여 죽음으로 몰아가는 당대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바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살림이라는 씨앗 하나 심어주심이 아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부활의 참된 의미를 재차 확인시켜주고자 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의 일이 아님을 다시금 각인시켜주고자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가 아닌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유혹당하는 나약한 우리에게 신앙은 그럴싸한 것에 굽실거리고 절하는 게 아니며 신앙은 하느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 없이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도 나 없이 나를 구원하실 수는 없다는 교회 격언처럼 이제 세례받은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다시금 회심하여 우리 신앙의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받들 차례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노안본당 고근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고근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어 노력하는 그 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승규의 바보 시인이라는 글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정명훈의 모차르트 작은 별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서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제베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뭔가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 이 복음에는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베드의 두 아들, 그 어머니, 다른 제자들, 예수님. 이들은 제각각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제베드의 아들들의 경우 어머니 컴플렉스와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베드의 아들들이 어머니와 함께 주님을 찾도 왔는데 자신들이 주님께 청을 드리지 않고 어머니가 청을 드립니다.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죠. 이미 어른으로 성장했건만 여전히 어머니 그늘에서 의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한심함이 제베드의 아들들에게서 보입니다. 아들들이 왜 그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의존하는가? 사실은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자기 품에서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지배욕구입니다. 지배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완력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그런 자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아들들 역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에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못하고 뒷전에서 수근수근 불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란 말처럼 유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모습에 주님께서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가 남들의 종이 돼서 쩔쩔매면서 섬긴다는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힘이 더 강한 사람에게 지배당하면 성격의 병적인 양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항적이거나 순종적이거나 냉소적인 성격으로 바뀌죠. 어느 것도 건강한 성격은 아닙니다. 사람이 건강한 성격이 되면 존중받는 분위기 안에서 살한다는 것은 영성론의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몸소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존중은 비단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의 대상은 자기 자신도 해당됩니다. 가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산다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중세의 엄격수도원의 수도자들이나 말할 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싸움의 대상 혹은 채찍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미숙한 아이 때문이죠. 내가 가진 이상을 촘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 징징거리면서 겨우겨우 나를 따라오는 내 안의 아이. 이 아이는 온갖 상처와 콤플렉스를 가진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채찍질을 하면 아이는 무력감, 우월감, 당황감을 가지고 더 깊은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심통장애가 되어버립니다. 무지막지한 도덕증이 들은 자신의 마음을 초토화시키고는 마치 자신의 마음이 정하라도 된 듯이 행동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음 공부 잘하십시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터 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회,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다이너 스픽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20일 수요 일반 아련을 마치며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 발효를 앞두고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핵무기 없는 세상,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7년 유엔 총회에서 의결한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전임 교황들의 발자취들 안에서 전 세계 군축에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2017년 총회에서 핵무기 사용과 그에 따른 위협은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1월 20일 수요 일반 아련을 마치며 이탈리아권 신자들에게 인사하기 직전에 전 세계 평화를 위한 군축을 호소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무차별적 폭격을 자행하는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입니다. 핵무기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자연을 포함한 환경에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될 피해를 일으킵니다. 교황은 이날 다시 한번 보다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 건설을 위해 함께하는 여정을 강하게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필수 조건을 마련하는데 확고한 결심으로 동참할 것을 격려합니다. 다자간 협력과 평화의 증진에 대한 기여, 이것이 오늘날 인류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인간과 그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범죄,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는 범죄, 교황은 핵무기 사용을 여러 번 이같이 정의하며 사용뿐 아니라 보유도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 2019년 핵폭발의 상처를 간직한 일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더 올바르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기를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슬랜드의 코로나 양성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두 명에 대한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코비드-19 대응부 장관은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힙키스 장관은 56세 양성자 여성과 긴밀한 접촉이 있는 그녀의 남편과 미용사에 대한 검사가 곧바로 진행됐으며 두 사람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와 식당, 상점들 약 30개 비즈니스들이 어제 발표된 코로나 양성자가 방문한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여성이 방문한 장소에 들렀던 사람들은 모두 자가 격리하도록 당부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코비드-19 대응부 장관은 어제 경계 수위를 변경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게놈 시퀀싱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어떤 경위와 감염 병영근 변형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전염성이 강한 변종으로 추측하고 이미 이에 대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역학 관련 션 핸디 교수는 만일 영국발 변종으로 확인된다면 지난 발병 사례보다 3배 정도 발병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해외 유입 사례로 보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이 양성 확인 여성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로 느슨해진 경각심을 일깨우고 코비드 추적 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셔널의 앤드루 베일리 재무담당 의원은 그란트 로버슨 재무장관이 주택가격 상승을 저지하는데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무부 장관은 중앙은행의 주택시장 과열을 냉각시킬 대책에 대한 제안에 올해 후반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거의 4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가진 재무부를 고려해 볼 때 이는 불필요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재신다 하던 총리 취임 후로 41%라는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빚어지는 불평등으로 첫 주택 구매자들은 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통화정책이 해결책으로 수용되는 효과를 약화시켜 재정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비즈니스, 농업과 주택건설 부분과 같은 경제의 생산성을 효과적이고 건전하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중앙은행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분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앙은행과 시장의 예측을 넘어섰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분기 0.7%에서 0.5%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연 물가 상승률은 1.4%입니다. 11월에 중앙은행은 분기 물가 상승률을 0.2% 하락하고 연 물가 상승률은 1.1%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NZ 경제학자들이 중앙은행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예측한 반면 대부분의 주요 은행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과 비슷한 예측을 했습니다. 연 1.4%의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1%에서 3%대입니다. 예상보다 좋은 수치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21년 마이너스대로 하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공고히 합니다. 2020년 12월 분기 동안 트레이드미에 올라온 55,500건의 구인 광고 분석에 따르면 불확실한 2020년을 보낸 뉴질랜드 일자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예측한 것보다 매우 좋습니다. 트레이드미 맷 털리치 대변인은 2020년 마지막 분기에 구직 광고 수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 정도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한 달만 보면 구인 광고는 전국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 증가한 것이며 뉴질랜드 15개 지역 중 12개 지역의 구인 광고가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은 주자릿수 증가를 보여 이는 꽤 놀라운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지역은 마나와투 와라누이 지역으로 32% 상승했으며 이 지역의 가장 큰 파머스턴 노스는 26% 상승했습니다. 또한 넬슨 타즈만, 노슬랜드, 타라나키 지역들은 18% 상승하고 오타고 지역은 9% 상승했습니다. 톨리치 대변인은 구인 광고의 수는 지난 분기 시장 안정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2% 임금 상승으로 전국적으로 연 평균 임금이 $63,177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0년 고용주들이 직면한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일자리 시장의 전망이 꽤 건전한 것을 보는 것은 괄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이민으로 인한 뉴질랜드 순인구 증가는 672명으로 2019년 11월 8,744명에 비해 92% 감소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1월 장기 체류를 위한 입국자는 2,802명으로 2019년 11월에는 18,460명과 비교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은 2019년 11월에는 9,716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131명으로 순인구 증가는 672명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는 놀랍게도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11월 순인구 증가는 102명이었고 2011년 11월은 마이너스 924명, 2010년 11월은 마이너스 323명이었습니다. 이때 이민 인구가 많았지만 출국자 수도 매우 높아 순인구는 감소했습니다. 또한 11월에 시민권자 입국 1,950명과 출국 620명으로 총 1,331명이 늘었으며 타국민의 시민권자는 입국자 852명과 출국자 1,551명으로 총 659명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9년 11월 순 뉴질랜드 시민권자 1,686명 증가와 같은 기간 순 타국민 시민권자 7,058명 증가와 비교됩니다.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프라이빗 세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프라이빗 세일, 개인 매매를 할 경우 매수자 역시 약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수익이 매도자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수고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쉽지 않은 옵션입니다. 자신의 집을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개인 판매로 매매를 성사시킨 한 여성은 한밤중에 전화를 받거나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집 구경을 원하는 사람들 등 시간적 낭비는 물론 가격을 거절하거나 흥정하면서 어려운 상황 등 쉽지 않았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라이언과 토드 랭킹 허스트 형제는 2017년 개인 리스팅을 하는 회사를 차렸으며 자신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2020년 하반기부터 개인 매매 리스팅 건수가 72% 정도 늘어났고 최근에는 등록된 사용자 수가 95%나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협회에서는 에이전트를 통하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통계적으로 개인 판매의 중앙 가격이 에이전트를 통한 가격보다 1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STUFF, NEWSOF, 라디오NZ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 오후 늦게 약간 흐리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전화 274-7744.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터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해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다이너스픽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특강 박동호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박동호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인권의 수호자다. 뭐 그런 무슨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회 혹은 한국 사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날 때가 1945년이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인류의 뼈아픈 자성이 있었죠. 그리고 적어도 사람이 사람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요구를 담아서 유엔은 국제인권선언을 유엔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인간의 그 권리들, 기본적인 권리들 그대로 옮기면 이제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 그것을 이제 인권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그렇게 인권이 중요한가는 이제 바로 사람의 그 존엄함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몇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러면 왜 존엄한 것인가? 이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 인권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침해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 그와 같은 요소들 절대적이면서 보편적 그리고 양도할 수 없다는 것 또 침해할 수 없다는 것 그 인권들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존엄함인데요. 사람은 왜 존엄할까? 우선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 모습을 닮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느님하고 닮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유유상종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이 성서에서의 고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함은 절대적이라고 교회는 믿고 있는데요. 참 오랫동안 이 성경의 말씀을 하느님을 닮은 이 모습을 외형을 의미하는 것쯤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느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이제 아담은 사람이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다. 그러면 하와는 뭐였을까요? 그 여성입니다. 일종의 인류는 정말 아주 오랫동안 여성을 차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그것은 당연히 그 농경 목축 사회에서는 완력을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뭐 사냥도 해야 되고 채집도 해야 되고 하는데요. 그러면 완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냥할 거리, 채집할 거리가 많고 많이 손에 줄 수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완력이 약한 존재는 당연히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은 당연히 그 시절에는 그 채집하거나 그리고 사냥해서 먹거리를 충분히 갖고 있는 이 남성에게 예속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사니까요. 어쩌면 그때부터 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 혹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차별이 아주 오랜 동안 우리 가운데에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당연히 남성은 하느님을 닮았다면 여성은 닮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남성의 갈빗대에서도 이렇게 나왔다고도 하니까 여성을 그렇게 차별하는 사회를 아주 오랫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하느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그러나 외모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모를 닮은 사람 하면 하느님은 당연히 남성이고 당연히 여성과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리고 노인은 그 남성에게 종속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기술하는 것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감 혹은 차별을 정당화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된 성경 본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봐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은 성경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남성 중심 사회의 그 인간관이 성경에도 히브리인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고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50년에 들어서 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연구를 좀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느님을 닮은이라 할 때 닮았다라는 뜻이 뭘까? 그냥 겉모습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은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제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그 독일의 성경학자가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뭐 고고학이라든가 언어학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이 닮았다라는 표현이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휘가 바로 다른 비석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농경 목축 사회에서는 이제 남성의 완력이 그 사냥감을 획득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그 요소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당연히 이 들에서든 뭐, 또는 숲에서건 아니면 사냥을 통해서든 그 많은 그 식량거리를 소유할 수 있었고, 당연히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겠죠. 말하자면 이제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서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두머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에서 어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향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우두머리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두머리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이제 단점은 뭐냐면 다른 집단으로부터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가장 힘센 사람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장점은 뭐냐면 그만큼 영향력을 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시절에 바로 이 모상이라는 이 창세기에서의 이 어휘가 어떻게 쓰였냐면 그렇게 우두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곳에 이 우두머리를 표징하는 어떤 뭔가를 세워놓는 겁니다. 갖다 놓는 거죠. 여기 나 있다 이런 표시일 겁니다. 그런 뜻을 갖고 세워놓는 뭐 경비석과 같은 것을 이런 모상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우두머리로부터 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우두머리를 표징하는 모상이 하나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또 거꾸로 그 우두머리가 나를 지금 비록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모상은 사람의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해석해보면 하느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다른 집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랑 함께하고 있다. 뭐 이런 그 의미로 하느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설명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이라 할 때 이 모상이 외모가 아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뭘까? 우리 앞에 있는 하느님의 하느님 현존 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 하느님은 누구냐면 사람과 함께하는 하느님.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사람과 앞에 있으니까 사람 앞에 있으니까 사람과 대화를 하는 하느님. 사람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삶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동행하는 하느님. 이런 의미로 하느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 구절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인간,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간,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과는 달리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 교회는 인간 존엄함의 첫 번째 근거를 하느님의 모상에서 찾습니다. 둘째로는 그 사람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하느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 하느님이 바라보고 있는 존재,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타락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뭐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 사이 그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죄랑 관련한 내용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맨 앞에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와 뱀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바벨탑 중간에는 당연히 뭐 노아의 홍수도 있고 카인과 아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죄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가 말하자면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느님과 맞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을 다시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느님의 모상이면서 동시에 육화하신 예수님의 벗이고 그분이 당신 피를 흘려가면서 구해내온 낸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엄하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화에서 찾고요.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오로사도의 서간을 통해서 또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그렇게 새로 탄생한 인간, 우리는 이제 세례로 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새롭게 태어난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점에서 아주 존엄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닮았고 그리스도의 육화에 기반을 두어서 새롭게 태어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존엄하다. 이 존엄함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침해서도 안 되고 양도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우리 교회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첫째, 하느님을 닮은 존재, 둘째, 그리스도의 육화와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셋째, 성령이 언제나 이끌고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이 존엄함은 절대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다.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이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세 가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요. 첫째로는 자유와 지성입니다.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겠죠. 그것으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진리 혹은 참됨을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자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을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완성에 이르는데 요구되는 도구들. 그걸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무엇이든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또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또 식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덕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성과 지성 그리고 양심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겁니다. 6개가 된 거죠. 하느님을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부활로 새 인간. 이제 그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 사이 그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죄랑 관련한 내용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맨 앞에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와 뱀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바벨탑. 중간에는 당연히 뭐 노아의 홍수도 있고 카인과 아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죄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가 말하자면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느님과 맞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을 다시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느님의 모상이면서 동시에 육화하신 예수님의 벗이고 그분이 당신 피를 흘려가면서 구해낸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엄하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화에서 찾고요.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통해서 또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그렇게 새로 탄생한 인간 우리는 이제 세례로 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새롭게 태어난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점에서 아주 존엄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닮았고 그리스도의 육화에 기반을 두어서 새롭게 태어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존엄하다. 이 존엄함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침해서도 안 되고 양도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셨는데요. 첫째로는 자유와 지성입니다.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겠죠. 그것으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진리 혹은 참됨을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자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을 발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완성에 이르는데 요구되는 도구들. 그걸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무엇이든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또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또 식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덕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성과 지성 그리고 양심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겁니다. 자유의지는 그래서 사람은 옳은 것 그리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것 그리고 오류를 거부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성 및 지성, 양심, 자유 혹은 자유의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 교회는 바로 이것을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 본래부터 주셨다.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체가 부여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지성, 양심 그리고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은 또 존엄하다. 이 세 가지는 주로 거의 모든 약간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헌법적인 권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 같은 경우는 어떤 거겠습니까? 학문의 자유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걸 억누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국가는 이 학문의 자유와 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된다. 침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진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헌법에 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학문의 자유와 이 표현의 자유를 국가공동체는 보호해야 되는데 이유는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간혹 오히려 국가가 공동체의 선익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이는데요. 공안,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혹은 터무니없이 억누른 시대가 꽤 오래 갔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양심의 양심,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냥 본래부터 알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가졌고 하느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양심조차도 우리는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학문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를 말했습니다만 그럴 때 그 양심을 거슬러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으로도 보관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부당한 명령, 불법적인 명령을 조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당연시하거나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롭죠. 나는 내 양심상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조직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또는 공안,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강요하기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 참 괴로울 겁니다. 또 자유의지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동료들하고 만나서 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경제활동에서는 노동조합 같은 게 그런 것이고요. 또 정치활동에서는 정당과 같은 것이겠고요. 또 문화생활 같은 데에서는 문화협회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어떤 탄압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세웠던 이 이유는 공안, 공공의 안녕. 그리고 공공의 안녕을 얘기하면서도 또 터무니없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요합니다. 무엇 무엇에 반하는,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이로운, 그러니까 정당도 결성할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그 결성하는 것도 불법시하거나 제한하거나 아예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 경우는 바로 이러한 얘기들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양심, 그리고 자유의지,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제공한 것도 아니고 본래의 것, 혹은 천부의 것, 혹은 우리 교회는 하느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함부로 훼손했던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대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나라에 따라서든지 이런 이성과 지성이 지극히 제한되던 시대,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양심이나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존엄함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셨으나 그것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어떤 그런 우리는 생각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존엄함은 끊임없이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또 함께 노력하고 확인할 때만 이것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인간의 존엄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되는 일은 벌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원시적인 방법, 총칼을 들이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내세우는 그 명분들이 공동체의 선익,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존엄함의 근거인 이성과 지성, 그리고 양심, 그리고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아예 부정하는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전제주의 혹은 또는 독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왜 존엄한가 해서 이 두 번째 이 군락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 인간의 양심, 인간의 자유의지를 꼽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섯 개가 된 거죠. 하느님을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부활로 새 인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의 특성,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함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물론 이제 동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또는 주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대화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첫째, 인간한테는 그 본래적으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개방성이 있다. 인간은 뭐 쉽게 표현하면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사회 안에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그 자체로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은 분명히 고유한 독립인격체이면서도 다른 인격을 항상 찾습니다. 그걸 개방성이라 그래요. 또 사람은 그렇게 다른 인격을 찾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집단, 공동체 혹은 사회를 찾습니다. 사회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사회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자연, 땅, 하늘, 나무, 동물, 식물 이런 자연을 향해서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른 사람,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자연에 열려 있는 존재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나 자신하고도 물론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고 공동체하고도 관계를 맺고 자연하고도 관계를 맺습니다. 개방성과 관계입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간의 오관으로 또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환히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나 사이의 관계와 개방성을 우리는 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찾아낼 수가 있고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 개방성을 우리는 인간관계니까 무슨 여러 가지 학문에서 그것을 성격이라든가 또는 관계의 어떤 모습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상호 호혜적 관계일 수도 있고요. 지배 종속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건네주는 희생적 관계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다른 사람을 희생 재물로 삼아서 내 이득을 취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게 경제 분야에서 드러나게 되면 굉장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죠. 그렇게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람은 또 공동체랑도 관계를 맺습니다. 만약에 한 나와 국가, 정치 공동체사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정치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정치 공동체가 나를 억압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의무만 요구하고 나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나와 자연의 관계는 나는 자연을 무한히 착취하는 관계도 있지만 내가 자연을 돌보고 자연이 나를 돌보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개방성이라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바로 인간은 그런 개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 물론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곱 개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모상, 그리스도의 육화와 부활, 성령,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인간의 양심,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다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타자, 사회, 자연을 향한 개방성. 인간은 참 그래서 존엄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한테만 있는 아주 고유한 능력 혹은 특성 누가 준 것도 아니고요.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사람한테 그냥 있는 것.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만은 개방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덟 번째로 초월성이라는 특징, 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그 자신으로 머물지 않고 자꾸 넘어간다는 겁니다. 초월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안에 갇히지도 않고 사람이 공동체 안에 갇히지도 않고 사람이 자연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향해 가 있습니다만은 스스로에게도 갇히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초월의 어떤 무엇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초월성이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초월성, 어떤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는다. 물론 개방뿐만 아니라 자꾸 넘어간다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머물지 않고 넘어가서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또 셋, 넷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나와 공동체 사이에서 뭐 그러나 이것을 거스르기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내가 역량을 쌓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이런 경우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자기 안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이 그 마음 안에 들어설 틈이 없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도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실용적이고 공리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공동체도 그렇게 볼 겁니다. 그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정당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라면 다 가져오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권리일 겁니다. 나한테 좀 하고 싶지 않은 거 부담이 되는 거 의무일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아주 악착같이 찾으려 하고 공동체를 향한 의무는 아주 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 일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의 뉴스나 이런 데서 아주 자주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요새는 이제 점점 사회가 진화하고 성숙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국회에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뭐 필수 과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필수 과목은 뭐냐면 의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했느냐를 보여줍니다. 납세, 국방 이런 것들이요. 그 대신에 혜택, 그러면 권리겠죠? 그 권리나 혜택은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뭐 명성에 있어서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나 부의 축적에 있어서는 아주 놀라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일신의 몸과 기분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을 망가뜨리고 땅을 망가뜨리고 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신 그다음에 너 이웃이죠.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 그리고 자연 동물 식물과의 관계 안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또 뛰어넘어서 하다못해 삶의 가장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약마저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는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 시각에 의미를 자꾸 해석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게 그런 데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사람은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미래를 우리는 지금 시각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상, 예견, 예측 또는 뭐 상상 이런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공간의 제약인 여기라는 것도 뛰어넘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이른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당에 지금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그 공간에 두 곳의 공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실수가 막 벌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은 초월적 존재다. 그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궁극 그리고 원천 그리고 영원 을 향하는 존재, 넘어가 글로 향해 넘어갈 수 있는 존재. 예수님과 결합하여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터하우스 아덱스본 권명애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이라잉이 베이로폰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다이너스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양성자와 밀접한 접촉자가 있는 두 명에 대한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전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진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관계 제스처를 잇따라 보도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잠시 컴퓨터 고장으로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20일 수요일 반 아련을 마치며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 발효 전 세계 국가들과 시민들에게 향해 호소했습니다.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행복이 없는 세상,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7년 유엔 총회에서 의결한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전임 교황들의 발자취들 안에서 전 세계 군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2017년 총회에서 핵무기 사용과 그에 따른 위협은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1월 20일 수요일 반 아련을 마치며 이탈리아권 신자들에게 인사하기 직전에 전 세계 평화를 위한 군축을 호소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무차별적 폭격을 자행하는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입니다. 핵무기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자연을 포함한 환경에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될 피해를 일으킵니다. 교황은 이날 다시 한번 보다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하는 여정을 강하게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필수 조건을 마련하는데 확고한 결심으로 동참할 것을 격려합니다. 다자간 협력과 평화의 증진에 대한 기여, 이것이 오늘날 인류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인간과 그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범죄,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는 범죄. 교황은 핵무기 사용을 여러 번 이같이 정의하면서 사용뿐 아니라 보유도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 2019년 핵폭발의 상처를 간직한 일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더 올바르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기를 손에서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슬랜드에서 코로나 양성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두 명에 대한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코비드-19 대응부 장관은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히키스 장관은 56세 양성자 여성과 긴밀한 접촉이 있는 그녀의 남편과 미용사에 대한 검사가 곧바로 진행됐으며 두 사람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와 식당, 상점들 약 30개 비즈니스들이 어제 발표된 코로나 양성자가 방문한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여성이 방문한 장소에 들렀던 사람들은 모두 자가 격리하도록 당부했으며 코로나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이킴스 코비드-19 대응부 장관은 어제 경계 수위를 변경하기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게놈 시퀀싱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어떤 경위와 감염 병영근 변형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슐리 블룸볼드 보건국장은 전염성이 강한 변종으로 추측하고 이미 이에 대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역학 관련 션 핸디 교수는 만일 영국발 변종으로 확인된다면 지난 발병 사례보다 3배 정도 발병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해외 유입 사례로 보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 양성 확인 여성이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역할로 느슨해진 경각심을 일깨우고 코비드 추적 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셔널의 앤드루 베일리 재무부 담당 의원은 그란트 로버슨 재무부 장관이 주택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데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무부 장관은 중앙은행의 주택시장 과열 냉각시킬 대책에 대해 올해 후반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거의 4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가진 재무부를 고려해 볼 때 이는 불필요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 취임 후로 41%라는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빚어지는 불평등으로 첫 주택 구매자들은 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통화정책이 해결책으로 수용되는 효과를 약화시켜 재정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비즈니스, 농업과 주택건설 부분과 같은 경제의 생산성을 효과적이고 건전하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중앙은행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 브래시 전 중앙은행 총재는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은 황당한 것이라며 부동산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QE들은 사다리에 오를 희망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치솟는 집값은 국가적인 논의 중심에 있으며 만성적인 주택 부족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와 현재 유행 중인 전염병을 피해 다시 돌아오는 QE들,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공급, 증가하는 수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LVR의 제약을 없애면서 2020년에 더 많은 QE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치솟는 집값에 기여했습니다. 전 야당 지도단은 재신다 하던 총리와 노동당 정부가 기록적인 높은 집값을 낮추는데 거의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며 뉴질랜드의 장래의 주택 소유에 대한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은행 총재였던 돈 브래시는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재빨리 지적했지만 집값에 의해 뉴질랜드의 부의 분할이 엄청나게 확장됐다고 말했습니다. 12월 분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앙은행과 시장의 예측을 넘어섰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분기 9.7%에서 0.5%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연 물가 상승률은 1.4%입니다. 11월에 중앙은행은 분기 물가 상승률은 0.2%로 하락하고 연 물가 상승률은 1.1%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NZ 경제학자들이 중앙은행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예측한 반면 대부분의 주요 은행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과 비슷한 예측을 했습니다. 연 1.4%의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1%에서 3%대입니다. 예상보다 좋은 수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2021년 마이너스대로 하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공고히 합니다. 2020년 12월 분기 동안 트레이드미에 올라온 55,500건의 구인광고 분석에 따르면 불확실한 2020년을 보낸 뉴질랜드 일자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예측한 것보다 매우 좋습니다. 트레이드미 맷 털리치 대변인은 2020년 마지막 분기에 구직 광고의 수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 정도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한 달만 보면 구인 광고는 전국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 증가한 것이며 뉴질랜드 15개 지역 중 12개 지역이 구인 광고가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여 이는 꽤 놀라운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지역은 마나와투 와라나의 지역으로 32% 상승했으며 이 지역의 가장 큰 파머스턴 노스는 26% 상승했습니다. 또한 넬슨 타즈만, 노슬랜드, 타라나키 지역은 18% 상승하고 오타고 지역은 9% 상승했습니다. 털리치 대변인은 구인 광고의 수는 지난 분기 시장 안정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2% 임금 상승으로 전국적으로 연 평균 임금이 $63,177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0년 고용주들이 직면한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일자리 시장의 전망이 꽤 건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이민으로 인한 뉴질랜드 순인구 증가는 672명으로 2019년 11월 8,744명에 비해 92% 감소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1월 장기 체류를 위한 입국자는 28,002명으로 2019년 11월 11월 장기 체류를 위한 입국자는 2,802명으로 2019년 11월에는 18,460명과 비교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은 2019년 11월에 9,716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131명으로 순인구 증가는 672명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는 놀랍게도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11월 순인구 증가는 102명이었고 2011년 11월은 -924명, 2010년 11월은 -323명이었습니다. 이때 이민 인구가 많았지만 출국자 수도 매우 높아 순인구는 감소했습니다. 또한 11월에 시민권자는 입국 1,950명과 출국 620명으로 총 1331명이 늘었으며 타 국민 시민권자는 입국자 852명과 출국자 1551명으로 총 659명 줄었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개인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개인 매매할 경우 매수자 역시 약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수익이 매도자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수고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쉽지 않은 옵션입니다. 자신의 집을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개인 매매를 성사시킨 한 여성은 한밤중에 전화를 받거나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집 구경을 원하는 사람 등 시간적 낭비는 물론 가격을 거절하거나 흥정하면서 어려운 상황 등 쉽지 않았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라이언과 토드 랭킨 허스티 형제는 2017년 개인 매매 리스팅을 하는 회사를 차렸으며 자신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2020년 하반기부터 개인 매매 리스팅 건수가 72% 정도 늘어났고 최근에는 등록된 사용자 수가 95%나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협회에서는 에이전트들을 통하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통계적으로 개인 매매의 중앙 가격이 에이전트를 통한 가격보다 1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운 좋게 드론을 선물 받거나 구입한 사람들은 사용하기 이전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간항공위원회 뉴질랜드에서도 드론의 가격이 내려가 사용이 쉬워지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기를 통해 선물을 받거나 드론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며 쉽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드론은 장난감이 아니라 항공기 규정을 따라야 하고 사용자들이 규정과 또한 드론 비행 금지 구역과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드론끼리 충돌하거나 병원 또는 공항 근처나 헬기 주차장 인근 지역에 드론을 작동할 경우 또는 다른 비행 물체와 충돌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사용 설명서와 규정들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인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받았을 경우 민간항공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2-273-1300.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바이든 신임 행정부에 협력 제스처를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 정책으로 갈등이 깊어진 미중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관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워싱턴 DC에 보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 고위급 인사와 해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은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말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방미 기간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타진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 대사관은 언급된 어떠한 사안도 작성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 관계가 여전히 불안한 만큼 중국은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 채널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은 바이든 정부와 대화를 통해 양국이 다시 협력 궤도에 오르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현재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거나 미국을 자극할 의지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기에 맞춰 미국 대형 통신사인 시스코의 경쟁업체 아카시아 인수 합병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안젤라 장 홍콩대 교수는 중국 당국이 이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새 바이든 행정부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과 대화에서 무역 협상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코로나19 방역과 기후변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지난 23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위협하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속적인 시도를 우려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양측 간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현안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대만을 겨냥한 군사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둘러싼 입장을 선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주목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정면 대결하는 사태는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아니라 대만 사람들이라는 표현에도 미중관계 악화를 우려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아마존과 애플 등 대형 기술 기업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며 일부를 처분한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일 현지 시간 골드만삭스의 지난 18일 헤지펀드들의 메가캡 기술 기업 순매수 포지션은 지난 한 달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따라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기술 메가캡 기업 노출도가 지난 수년간 가장 빠른 수준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초만 해도 빅테크들이 수익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과는 다른 움직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의 선임 펀드 매니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경제가 다시 재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계속되고 있고 광고는 온라인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으며 각 기업은 클라우드 사용을 늘리고 있어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별 임금 불평등의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 노동자 임금의 진위 계수가 지난해 0.306으로 전년도 0.294를 기록한 것에 비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위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임금 진위 계수는 2016년 0.335를 기록한 뒤 현 정부 들어 3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고용정보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잇단 화재로 글로벌 리콜을 시행한 현대차 코나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23일 오후 4시 10분쯤 대구 지역의 한 택시 회사에서 설치된 공용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 중이던 코나 전기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코나 전기차는 2018년 출시 이후 국내 11건, 해외 4건 등 총 15건의 화재가 났습니다. 현대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작된 코나 전기차 7만 7천 대에 대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업데이트하는 전 세계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적인 전압 유지와 흐름 등을 관리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불이 나면서 현대차는 원인 조사에 나섰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 하늘길의 항공교통량이 2019년 대비 절반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020년 국내 항공교통량은 42만 1000대 수준으로 하루 평균 1,151대였으며 이는 2019년 대비 50%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국내 항공교통량은 2016년 약 74만 대, 2017년 76만 대, 2018년 80만 대, 2019년 84만 대로 급증세를 보이다가 2020년 코로나 여파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월별로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기 전인 1월 항공교통량이 7만 2천 대로 가장 많았으나 3월부터 급감했습니다. 국제선은 국내선보다 타격이 훨씬 컸습니다. 지난해 국내선은 전년보다 10.4% 감소한 22만 1천 대로 기록한 반면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20만 대로 전년보다 66.4%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STUFF, NEWSOFF, 라디오 엔젯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4원 1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2원 0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6원 1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과 오후 늦게 약간 흐리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엘리 유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터하우스, 아덱스봄 권명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 베이로폰 변호사 윤영중,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다이너스픽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너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캐시알 게시판입니다. 2021년 행복누리 영어 클래스 안내입니다. ELP, English Language Partners 반은 현지인 선생님과 함께하며 화요일 반과 수요일 반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 인원은 12명이며 개강은 2월 2일과 3일 행복누리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영어 정복반은 5대 정치철학과 박사과정 중인 강사로 개강일은 2월 9일 화요일로 처음 시작반은 4시 반에서 6시 반, 중급반은 7시에서 9시에 있습니다. 잉글리시 뉴스반은 개강일이 2월 11일 목요일이며 3시 반에서 5시까지,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영어 회화반 모집 대상은 비기너에서 프리 인터미디어 수준까지이며 개강은 2월 21일 목요일 7시에서 8시 30분에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021-257-3404이며 수업 장소인 행복누리 사무실은 160번지 머피스 로드 플랫부시에 있습니다. 하이랜드 파크 라이브러리 한국인들의 독서 친목 모임 안내입니다. 하이랜드 파크 도서관에서는 함께 모여 독서 나눔과 함께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셋째 주 토요일로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반, 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 3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하이랜드 파크 라이브러리, 문의는 377-0209로 하시면 됩니다. 무료 이동 유방암 검사 안내입니다. 무료 이동 유방암 검사는 브라스트 스크린 아우티아로와 이동 차량에서 진행됩니다. 스탠모어 베이는 2월 18일에서 3월 13일에 스탠모어 베이 레이저 센터 159번지 브라이트사이드 로드에 있습니다. 연락처는 0800-270-200번이며 한국인 직원은 021-807-328로 문자를 남기시면 연락을 드립니다. 한인성당 소식입니다. 외적교육 가족 교리반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외적교우 가족들을 위한 예비신자 교리반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외적교우 가족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한인성당에서 있습니다. 환영식은 2021년 3월 7일 일요일이며 세례 예정일은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문의는 한인성당 사무실 092735501로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래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코리아 포스트, 유튜브,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